11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성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성찬주일을 맞이하여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33년을 세상에 지나면서 마지막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돌아가시던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각한다는 의미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든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거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고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기에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 가운데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를 아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했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증명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믿을 수가 없고 증명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우리는 말로만 아내를, 말로만 남편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말로 사랑,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되었습니다.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진정 여러분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경우를 많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입으로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저는 진정 고개를 들 수 없는 불의한 종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셔서, 자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부터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행동을 순종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게 될 때에 그는 진정 자기의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위에서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박고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죽이게 한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아래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제자를 향하여 내 어머니라 하신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어머니의 장례를 부탁하신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원수를 사랑하셨고 실제로 그는 부모를 공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셨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는데 우리가 말로는 서로 사랑합시다, 말로는 서로 용서합시다, 말로는 서로 위로합시다 라고 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도 전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우리에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남이 낮아지기를 원하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의 삶은 과연 예수님은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먼저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이처럼 겸손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없는 것을 가지고 남을 봉사한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거짓인 것입니다. 저들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과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 오신다면 큰 군대마를 타고 오셔야 할 텐데 저는 겸손하여 나귀의 적은 새끼를 타고 돌모양 없는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시기를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연한 싹이 나오면 얼마나 약합니까? 한번 밟아버리면 완전히 문질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싹처럼 우리 예수님은 볼 모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적은 초원에 갈릴리 해변 적은 초원에서 나온 그 사람 자기의 부모들 부모도 참으로 이름이 없는 무명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무시를 당할 정도로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와 같이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하여 그 마음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속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바울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운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보실 때에 얼마나 무시할 만한 부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문을 가진 분들도 아니었고 좋은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권리와 권세를 가진 분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줄 만한 훌륭한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말씀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겸손과 온유로 가득하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푸시는 갈릴리 가나 혼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하여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간청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돌이켜 생각해 보니 때가 안 되었지만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간청하는 그 간청에 그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리고 떠주라고 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보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 때가 되지 아니하였지만은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야말로 섬기는 자세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저는 저희 내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내가 과연 어릴 때 나의 부모님에게 내가 한마디도 말 대꾸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내가 불만스럽게 아니하고 그 어머니에게 내내 하면서 순종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직장에서 자기의 상사에게 불만을 품고 혹은 사업장에서 자기를 채용해 준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가정에서 자기의 부모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혹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입술에 항상 불의에 대하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하여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볼모양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들어 섬겼다고 말씀했으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불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인가? 이것도 불만스럽고 저것도 불만스러운 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가 아니었습니다. 종종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왜 우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불만스러운 것이 많은지.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자세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는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불만을 품을 것이 없었고 그는 순종하는 자세로 오셔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유명한 사람의 집에 가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다 훌륭한 사람에게 초대를 받을 때 가기를 좋아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에게 친히 찾아가셨고 병든 자에게 친히 찾아가셨고 이름 없는 자에게 친히 찾아가셨고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주님은 과연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초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사정이 어려워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를 봉사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를 말하는 말입니다. 영어 사전에는 price of releas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price of release. 노예가 종으로서 일생을 봉사해야 되는데 그 종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대금 그것이 바로 대속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은행 구좌에 돈을 찾아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자기의 살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지불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빚을 다 물어버렸다. 이제는 다 지불을 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죄의 값을 지불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하는 이 말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여러분과 저를 대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라면 우리가 져야 할 것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다가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주님은 죄의 짐을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로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원수된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남은 여생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진경 장로님 그리고 교역자 중에 목사님 다 나오셔서 함께 이 성찬에 동참하시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신 분, 세례를 받으신 분으로서 이제 우리들이 성찬에 동참할 때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